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시내반도 해변길을 따라서 동남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동남쪽으로. 그래서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산 밑에서 약 11개월을 지내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각종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를 출발해서 군대 진영을 편성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동쪽으로 조금 전에는 내려왔는데 이제는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시내 반도 역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셋이나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곳까지 오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에 경계되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남방이 있고 남방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죽은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20마일 더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워 있는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곧 지나간 신광야와 다른 광야입니다. 첫 번째 거쳤던 신광야는 영어 성경으로 SIN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보고 있는 신광야는 Z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야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각 지파로부터 리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단순하지만은 포괄적인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반사막 지역인 남방, 네게브 지역을 통과해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고원 지역,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고원 지역으로 북진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쪽이 오른쪽입니까? 예. 그쪽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평야들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해 그리고 사해 위로 요단강, 요단강이 만나는 갈릴리 호수 여기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원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가면서 가나안의 지형과 인구 분포, 그곳 주민들의 힘과 숫자를 알아보고 도시 성벽들이 이게 있는 도시인지 아닌지, 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무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 알아보고 현재 농작물의 샘플도 갖고 오라고 명합니다. 떠나는 시점이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고 7월 말경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모세 말대로 신광야서부터 시작해서 저 요단강 북쪽에 위치한 하맛까지 그 얘기는 가나안 땅 남단서부터 최북단까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정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을 지날 때에는 그 변경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는데 포도 송이가 너무나도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가나안 땅은 과연 비옥한 땅이고 이 포도송이가 그 증거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28절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더이다. 게다가 아낙 자손들도 보았나이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를 보면 가나안에는 성벽 높이가 9m에서 15m나 되고 성벽의 두께가 4.5m 이상 되는 성읍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은 난공 불락의 성들이고 정복이 불가능한 민족들이다 하는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은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곳곳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그에게는 남쪽 땅을 차지하고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남북으로 흐르는 고원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하더이다. 고원 서쪽 평야 지역과 고원 동쪽 계곡 지역을 가나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가서 발을 붙일 곳이 없나이다. 물론 이것이 정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지만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갈렙이 30절에서 말합니다. 백성을 안돈시킨 후에 조용히 하고 안심시킨 후에 말하는 길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니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갈렙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은 병기는 변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쟁을 싸워본 적이 별로 없지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땅과 그곳 거민들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설을 씁니다. 32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말을 바꾸어서 악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곳 거민들에 대해서도 소설을 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도다 합니다. 아낙자손은 키가 크고 호전적인 족속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반신 반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낳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고래 앞에 새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네피린의 후손은 없습니다. 다수 정탐꾼들이 자신의 느낌을 가미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다수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자 41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두려움에 쌓여서 소리 높여 밤새 울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며 저주하며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 하는고. 이제는 여호와까지 원망합니다. 우리 처자들이 볼모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칼 맞아 죽고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모두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는 핑계로 처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제는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모든 기적,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거 다 잊어먹고 아브라함을 우르로부터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 잊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그에 따른 모든 약속의 축복들 다 잊고 하나님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발로 차는 겁니다. 그러자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할 때 모세가 늘 보였던 시종일관한 태도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바라며 그러나 또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같이 소수 의견을 가진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옷을 찢고 통분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전혀 나쁜 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단히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그 땅 거민들이 호전적이고 싸움 잘한다는 것, 성벽이 든든하다는 것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적군이건 아군이건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포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십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문턱에 집결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 1년 4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그에 뒤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제3제4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법도와 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상천국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 이뤘습니다. 99.9%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문턱에서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이제 먹으라고 한 밥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앞장선 출애굽 1세대는 현재 20세 이상인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신 땅을 거민을 삼키는 덩이라고 악평한 죄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죽으라고 그 시체가 뒹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은 보고를 한 후 곧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아비들의 패역한 죄 때문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소와 양을 키우며 이곳으로 저곳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애굽으로부터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을 받고 곧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와서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최종 권면과 경고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평가와 결론을 내렸는가?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살았고 다른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띄어서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은 무리에게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거대한 신장과 성벽의 높이와 두께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를 수없이 보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뗐을 때 100%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또한 같이 보았습니다. 현실 분명히 봤지만 하나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앞에 닥친 곤경을 불신으로 대처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전 이름을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호세아였는데 그저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고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따랐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육신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중에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3대 리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나안에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교회에 있음을 믿고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포도나무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상에서의 가나안 삶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상의 삶에서도 지상 천국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재주가 없습니다. 간신히 영생을 얻고 턱걸이를 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처럼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종 노릇을 하던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된 삶과 그러한 삶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상 천국의 삶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하신 주님 말씀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신 말씀 믿지 않습니다. 정말 복된 삶은 그런 거 말고 나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 믿지 않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몇 개라도 들어주시면 그때는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평생 주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지상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부하건 가난하건 늙었건 젊었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므로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신실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지상천국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같이 우리와 같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부터, 내 가족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뒷전에 놓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 크리스천들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걸림돌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걸림돌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상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기 진정 원하는가? 아니면은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천국은 이루고 싶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 가족 이루는 거 이루고 싶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루고 싶지 않고, 나는 나중에 천당 가기만 원하는가?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면서 복되게 살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건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나에게 명예만 좀 더 있으면, 권세만 있고 건강이 있고 즐거움만 조금 더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늘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말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을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상 가나안의 삶 빨리 들어가서 그를 마음껏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불신으로 살기에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계속 남고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낙담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믿는 거 어떻게 믿을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은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합니다. 나는 날아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갑니다. 나는 달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실제로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빤한 능력과 지혜와 리소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못한다. 세상에서 찌질이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성화될 수 있다 하는 걸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화되지 않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내 교회 식구들, 내 가족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다 하고 믿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가족은 가족이고 교회 식구는 식구고 하는 사람 절대로 가족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현세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나는 딴 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삶, 그것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아직 희망사항이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영의 눈을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닙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100%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적은 교회지만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양심이 깨끗한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든 말씀 수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잘 붙어있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6번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7번째 담갔을 때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12년 동안 떠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떠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실수들 우리 모두 기억하고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늘 순종하고 삶으로써 우리들 지상에서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풍성하고 복된 삶 살며 나중에 천국 가나안에 가서 영원히 만나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